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 한 구절이기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좀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1, 2주에 걸쳐서. 얼마 전 동물학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이 다른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진화라는 관점에서 종교를 갖게 되는 유전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저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 용서, 정의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인간이 보기에 공통적으로 옳다고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공통적인 질서, 윤리 혹은 도덕을 강조하는 것을 종교라는 큰 범위 안에서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길이고 또한 생명이니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한한 사랑이 보이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조가 약하게 되면 사실 전혀 다른 소위 종교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또한 종교 통합적인 그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약해질 때, 말씀에서 약해질 때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세상의 눈에서는 포용의 관대함의 미명 아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또한 사회의 정의, 약자의 해방 등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또 있죠. 이것은 가난한 자의 역경 등을 통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항거하며 대항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보이게 되고 그들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위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이끌려고 합니다. 창녀와 세리들에게 다가서고 힘없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눈먼 자들을 고치시는 등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그들에게는 권력에 항거하여 약자의 편에 선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힘이 없는 노동자 계층과 함께하면서 권력자들에게 항거하는 그러한 신학적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비슷한 관점에서 또한 조금은 변형되어서 사회의 정의, 사회의 질서, 정치적 변화를 위해 지금도 그러한 사회운동으로 기독교계가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주장과 믿음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그들과 맞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현재의 기득권층과 소위 썩은 관료들을 향해 항거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개혁의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사회의 잘못됨과 권력자로 인한 사회 정의의 쇠퇴, 더 나아가 윤리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사회의 개혁의 움직임으로 기독교계가 또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들은 또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인 선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 운동을 벌입니다. 집회도 합니다. 선한 의도겠죠. 이렇게 사회의 약자를 대변하는 해방신학적인 관점이나 사회나 국가를 새롭게 하려는 정의구현, 사회개혁의 관점 등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해방적 관점과 개혁의 관점은 범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바로섬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인들에게서 윤리와 도덕의 정의사회 구현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미.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개혁적인 움직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운동으로는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절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며 뉴스를 보았을 때 정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정말 저 사람은 인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자기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혀를 내두릅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잘 나갑니다. 소위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들이 또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사회 국가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인지해야 할 사항은 인간은 윤리나 도덕을 기대하는 그러한 높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이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 눈에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너무나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슨 대상인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다시 숨이 턱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기 정말 힘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윤리적, 도덕적 잣대 그리고 사람들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또 선뜻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척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듭니다. 정말 내가 옆집 강아지를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과 대치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절대 못하겠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해야겠는데, 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란 1차적으로 그럼 무엇인가 도대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겠죠. 연인들의 사랑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약간은 가식적인 웃음이 있는 얼굴을 바라보는 그것이 사랑일까? 밥을 막 퍼주고 뭘 막 주고 열심히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사랑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방대하기에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인 측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측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첫 단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래서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 세상 사람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또한 1차적으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것까지 허락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기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혼 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또 바꾸어 보면 인간은 윤리적 도덕적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데 이 말은 사람들의 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그 혼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유학 때였을 때 이제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왔었는데 아이도 없고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 저희 부부가 가서 한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가기 전에 연락을 하고. 그런데 저희의 혼의 상태, 구원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분들은 열심히 저희 부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구도 받고 막 식기도 받고 그릇도 받고 막 그냥 오자마자 막 쌓였습니다. 물건이. 당시 저는 지역에서 한인 동네 침례교회는 당연히 없었고요. 적어도 침례교회도 찾았는데 한인 침례교회도 없었습니다. 워낙 조그만 곳이었어 갖고. 그래서 장로교회에 나갔었던 것이죠. 도움은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 구원을 갓 받고 막 독립침례교회 교리에 눈을 뜨고 막 책을 읽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몇 주 나갔었는데 그 교회에 도저히 설교와 성경 공부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꾹꾹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도 죄송했지만 도움은 도움대로 받고 그릇은 가구와 그릇은 집에 쌓였는데 배은망덕하게도 몇 주 뒤에 목사님께 목사님 도저히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었는데 제가 더 이상 못 나오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분들의 황당해했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로 인해 힘이 빠졌겠고 저희도 참으로 인간적으로 몹쓸 짓을 한 것 같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합니다. 그렇게 일단 팔부터 걷어붙입니다. 일할 준비부터 합니다. 의도가 좋죠. 그들이 그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돕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일단 열심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시기를 판단해야겠지만 열심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겠고 그렇겠지, 구원 언젠가 받겠지, 보통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섬기는 사람도 지치고 지치고 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네,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차적으로 상대방 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기에 저는 우리 교회 모두, 우리 교회 성도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혼의 상태에 대해서 분별하고 어떤 상태인 분인지 알아보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으로 인한 정죄하는 자세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에 의해 진정 우리가 상대방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었던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종하는 것을 허락했을지 몰라도 사마리아인들만큼은 유대 종교로 개종하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을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도 혐오하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혼을 사랑했고 애타해 했습니다. 물깃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혼에 접근하고 그녀에게 실제 삶에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 이전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혼을 사랑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어쩌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럼 그것은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또한 부드럽고 듣기 쉽게 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훈련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요즘에 기독교도 그러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 종교에서 하라는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득도를 하든지 열반에 가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성인이 되죠. 그들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은 반대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확히 제시된 복음을 믿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으며 천국의 보장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즉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뒷단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위들을 구원받은 성인이기에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하다 보면 교회에 오고 구원을 언제쯤 받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혼을,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혼의 구원을 위해 먼저 복음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위 엑기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시하는 몸을 움직여 열심히 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먼저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국행에서 장례식장에 있고 화장터에 가고 뭐 장지에 가는 그 여정을 통해 수많은 손님들이 오시기도 했고 오랜만에 친구들의 얼굴들도 보았고 그 장례식장이 굉장히 큰데 정말 계속해서 사망자가 꽉꽉 차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없는 묘지에 갔을 때는 무덤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장례식에 오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오고 가는 찻길에서 그리고 만났을 때마다 정말 제가 장례 예배를 가족을 위해 오신 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컸습니다. 하지는 못했죠. 저는 제 가족을 오랜만에 보면서 너무도 반갑고 조카의 아이들도 있어서 이제 제가 삼촌 할아버지도 되었는데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이 제 가슴속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모두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가 병에 걸렸건 건강하던 지금 사회에서 잘 나가던 힘든 생활을 하고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제가 정말 제 피부치 가족에게서나 뼛속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들의 혼에 대한 사랑, 그 애타는 마음,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애타는 마음, 그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 사랑을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복음이 올바르고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혹 우리 교회 보고 교리가 딱딱하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란 혼을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러기에 복음이 올바르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자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교회 자체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기를, 교회를 통해 자라나기를 또한 사랑으로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죄 씻음의 구원의 길과 함께 피로 사신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의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말씀은 올바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맛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역교회, 로컬 처치에 속해야 하고 그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때로는 그들의 구원마저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다시 또한 느끼는 것은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 우리 구원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을 하게 되고 감사가 더욱더 구원에 대해서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욱더 그 구원의 감사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상하게도 나의 상황은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 현재 상황에 대한 다른 시각,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의 상황과 나 자신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내 안의 새 속사람, 새 사람은 세상을 향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이고 성장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가장 옳고 가장 바른 길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통한 성장에서 더욱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로, 그 구원의 깊이로, 그 깊이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네덜란드 목회자 구이도 드 브레라는 목사님은 천주교의 박해로 인해 끝내 순교합니다. 천주교가 강요하는 성경과 다른 교리, 기독교 교리에 항거하며 그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1561년에 벨직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피해 의를 쫓으며 참되신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육신의 모든 행위와 더불어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말이죠. 죄를 피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등의 그의 신앙 고백은 다시 한번 구원의 시작에서 시작된다 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는 그렇게 구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위로 더욱더 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그 감사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당신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혼의 구원을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상대방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상대방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 왜곡된 인간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인, 사랑의 핵심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 교회로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한 성장을 돕는,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복음과 그리고 교회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와 복음이 전해지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